몇년전 한국의 뉴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해 부부싸움 때문에 119에 전화하는 사람이 무려 1,400건이나 됐다는 거죠. 119는 언제 우리가 전화하죠? 불났을 때 전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12는 범죄할 때 전화하는 것이고, 근데 얼마나 급했으면 119에다가 신고한 그런 가정이 있었냐는 것이죠. 부부싸움 하다 보니까 급하니까, 그죠? 위험하니까 119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기관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근데 오늘날 갈수록 이 둘이 아주 보라는 듯이 깨지고 갈라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더욱더 나라도 건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우신 것을 무너뜨리려고,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지 모릅니다. 아마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워질수록 그것이 더 많아질 거라고 분명히 생각됩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신문에서 이런 것들을 자주 봅니다. 뭐 평상시도 보는 거지만 가정의 달 되면 더 많이 봅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정폭력 심각하다. 게임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이 많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자녀를 낳지 않는 가정이 늘어난다. 황혼 이혼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3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보았던 신문, 거기 보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어머니가 늘어나고 있다. 술 중독에 빠진 어머니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도 뜹니다. 과거 같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요. 오늘날에는 그냥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 문제는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 참 심각하다고 얘기해집니다. 근데 이런 가정에 대한 경고가요, 이미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이지만 미래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래 학자 가운데 알빈 토플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1970년도에 쓴 책이 뭐냐면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자기 생각, 자기 꿈에 대해 쓴 것이 아니고 과거에 대한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그렇게 쓴 책입니다. 뭐에 대해 썼는가? 앞으로 사회와 사람의 생활 구조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70년대에 예언한 것입니다. 특별하게 거기 보니까 가정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도 분명히 잘 써놨습니다. 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야흐로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변화의 물결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우리에게 밀어닥치고 있다. 사회 구조를 뒤엎고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생활 신조까지 파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11장이 뭐냐면 파괴될 가족이라는 타이틀의 챕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앞으로 나타낼 것이 뭔가 이런 내용입니다. 초산업화 시대가 되면 생명공학이 발달해서 사람의 수정란을 보관했다가 파는 베이비 센터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사회가 급변하니까 한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보다가 여러 아내를 두루 세러 가는 시리즈 결혼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동성연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했고, 결혼 전 동거, 이런 것들을 이미 1970년대에 이 사람이 예언했습니다. 오늘날 다분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기독교가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기독교가 국교가 된 나라인데도 동성연애가 합법화됐습니다. 동성결혼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미 예언된 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은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2010년도 통계로는 한 가정당 1.06명이었습니다. 작년 2016년 통계 보니까 가정당 1.3명입니다. 북한이 얼마나 온지 아십니까? 북한이 1.9명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못 넣어요. 1.3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고령화는 많아지는데 젊은이들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에, 나라에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늦게 결혼하죠. 그죠? 늦게 하다 보니까 애기 낳아봐야 한 명. 어떤 결혼 조건에는 애기 안 낳는 것도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자식이 많아야 가정이 튼튼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 낳았습니다. 뭐 잘 못 먹고 병원도 없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많았지만 어쨌든 많이 낳았습니다. 그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아기를 안 낳았습니까? 가장 큰 이유로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다고 하면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을 그런 세대를 갖다가 포스트 모던 세대라고 말합니다. 모던을, 그러니까 오늘 모던 시대 이유인데 그죠? 이 포스트 모던 세대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기존에 쌓아왔던 모든 것을 갖다가 해체하는 겁니다. 해체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던 집을 다르게 해체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 오른 거 그 세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포스트 모던 세대의 특정한 특징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으니까 서로 간섭하지 마. 이런 것이 오늘 포스트 모던 세대입니다. 이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그러면 변한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알빈 토플러도 얘기했습니다. 장차 사회가 변해서 시리즈 결혼이 가장 맞는 형태라면 시리즈 형태를 채택하면 될 것이 아닌가? 독신주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독신주의로 채택하면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적응력이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니까 누구든지 적응력을 잘하는 사람이면 좋고 적응을 잘하게 하는 제도이면 그것이 최고의 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날 동성결혼 괜찮습니다. 그럼 그거 따라가야 됩니까? 그것이 옳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죠? 혼전 동거하는 거 괜찮은 겁니까? 따라가야 됩니까? 추세가 그래요. 따라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죠? 오늘 이런 세대라는 것이죠. 이미 그것이 미래학자들에 의해서 40년, 50년 전에 이미 예언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위기라는 거죠. 한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아내 이외에 하나 애인 갖는 거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 몇 년 전에 그런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다 가져요. 그때 나온 말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남에 살면서 애인이 없으면 5급 장애인이래요. 너나 나나 다 하나씩 애인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게 추세니까 따라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렇죠? 5일이 어린이날이고 8일이 어버이날이고 15일이 뭔 날인지 아십니까? 스승의 날입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 잘 모르죠? 한국에서 오신 분들 확실하게 압니다. 그렇죠?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다시 한번 가정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가정이 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의 길을 추구합니다. 가정이 바로 속에서 가장 문제가 뭐해야 되는가?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분이 만드신 원리가 뭔지 그 원리로 돌아가야 이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시편 저자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죠. 그럼 경외가 뭡니까? 영어로 보면 간단합니다. 그렇죠? Fear. Fear the Lord. 여호와를 두려워하십시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참 무서워.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고 공경하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맞을까 봐 혼날까 봐 두려워서 가는 것은 그건 무서워한 거지 경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아내가 포도나무 같대요. 포도의 열매를 생각하면 연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아내의 건강에서 출산하는 능력, 출산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라는 것은 감람나무 같이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람나무는 많은 나무도 있지만 위에 나무가 배에 지더라도 그루터기에 맺으면 다시 새로운 삭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서 혹시나 이 땅에서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자손 대대로 믿음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 약속한 가운데 뭡니까? 너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2, 3대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지만 복을 주실 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떤 가정입니까? 그냥 아무나 다 1000대까지 복을 드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대해서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제자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도를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봤습니다. 그렇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여호와께서 복을 받을 그런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뭡니까? 수고한대로 열매를 거두고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두는 게 없을 수 있습니까? 아, 있죠. 당연히. 우리가 수고한대로 다 좋게 거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씨를 뿌려놓으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방해하죠? 믿음의 가정이라고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어릴 때 살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믿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너무 많고 저 사람들은 안 믿는데 저렇게 나쁜 애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너무 공평하지 않습니다. 느끼죠? 그죠? 솔로몬이 예언했습니다. 그런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부러운 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적당한 비를 주시고 때에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거두지 못합니다. 한국에 수살 때가 되는데 갑자기 홍수가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다 쓸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둘 게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그런 것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고센 지방 기억하시죠? 그죠? 이스라엘 온 애굽 전역에 다 재앙이 내렸지만 하나님 백성이 살았던 고센 지방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가정을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노력했지만 거두지 못한 걸 갖다가 이 오늘 시편 118편 앞편 127편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불안하지 마십시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선 부부가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로 부부간의 원리를 잘 지키십시오. 그럼 부부간의 원리는 뭡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례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주례사가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남자가 여자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니, 남편이 아내를 떠나면 큰일 나는 거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모님, 자녀들 결혼할 때 부모 가능하면 허락받는 게 좋죠. 그렇죠? 물론 자녀들이 결혼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왕 하는 결혼 부모님의 축복 가운데 결혼한 것이 좋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청년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서 결혼하고 싶어서 하루 날을 잡아서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간 거죠.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잠언 18장 22절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따님을 내게 주십시오. 결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이 남자친구가 그렇게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이분이 또 성경 말씀을 잘 아는지라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폈다는 거죠. 7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않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는 구절을 보게. 그래서 나는 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성경 말씀을 따르고 싶은데 자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청년이 시집 웃더니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장가도 안 건 바울이 뭘 잘 알겠습니까? 아내를 천명 가진 솔로몬이 더 훨씬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부모 곁을 떠나서 자녀가 결혼하는 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결혼하지만 분명히 부모 곁을 떠나야만 됩니다. 과거에는 여자분들이 시집 가면 출가 외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제 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지지든 볶든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상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갑니까? 자기 부모한테 문제 얘기한다는 거죠. 그 부모도 인간인데, 그죠? 자기 자식만 얘기만 듣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욕을 하는 것이죠. 그래? 그럼 헤어져야지. 쉽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혼이 너무 많은 겁니다.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부모를 곁에서 같이 끼어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또 부모가 간섭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부모님들이 인생 격려를 통해서 좋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완전히 뒤에서 조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부지간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주례 서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가 부모님께 묻습니다.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 떠나보내시겠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뒤에서 리모컨처럼 조종하시겠습니까? 그죠? 첫 번째로는 가정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주제사대로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내 필요를 채우려고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라면 이미 시작할 때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지날수록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OSU에서 코발리스에서 학교 다닐 때 코발리스 한인교회에 한 가정이 왔습니다. 4급 공무원이었죠. 4급 공무원.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죠? 아내, 남편, 딸 둘, 아들 하나, 5명이 왔습니다. 남편은 안 믿는 사람이고 아내는 전형적인 한국에 잘 섬기는 내조하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안 갑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남편이 자식들하고 아내한테 다 교회 가라는 거죠. 교회 가는 게 그러면 자기는 안 믿는데 왜 교회 가는 걸 보내는가? 자기들의 신앙을 생각하고 자기들의 선택을 존중해서 교회 나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교회 가면 좋은 말씀 가르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 배워서 뭐 하는 겁니까? 나한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요 이런 건 잘 압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건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그걸 들이대면서 야 당신은 교회 나간대요 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말씀대로 자기한테 하라고 교회에 보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뺀질뺀질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2년 동안 지내면서 석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사부에서 왔습니다. 보사부. 나중에 목사님 전에서 들은 얘기로는 그렇게 하던 사람이 가정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180도로 바뀌었다고, 잘 섬기는 사람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그 아내와 애들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라는 거죠.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서로 도와주려고 한 것이지 내 필요를 채우라고 결혼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부부가 서로 도와가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서로 도와야 됩니다. 자, 하나님 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서로 돕는 배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거죠. 우리가 CCM 노래 가운데 그런 것이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저 똑같은 입니다. My Lord. 그분이 나의 모든 주권을 쥐고 있다는 거죠. 근데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죠.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가정에 가보면 남편이 왕인 가정이 많습니다. 남편이 왕이에요. 남편 말이면 다 들어야 됩니다. 틀려도 들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어떤 가정에 가면 돈이 왕이, 돈을 빨리 벌고 싶어 하는 거죠. 빨리 벌어서 집도 사고 부동산도 투기해서 흔히 말하는 재테크도 하고 점점 불을 늘려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물론 줍니다. 잠시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영원히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로또를 받아 알 수 있습니다. 로또. 아, 로또 당첨되는 사람들, 야, 나는 되면 절대로 저렇게 이혼 안 한다고 해야지만 로또 당첨된 사람들 전부 다 100% 다 갈라졌습니다. 그죠? 결국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개런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는 합니다. 그죠? 많다고 해서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가정 가면 공부가 왕이,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면 잘못해도 용서해 줍니다. 그런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뭡니까? 자녀들 신앙보다는 뭐가 우선입니까? 공부가 우선입니다. 야, 신앙은 대학교 가서 해. 학원 가야 돼, 학원. 예배도 못 가게 합니다. 있으면 한국에서 제일 빨리 드리는 예배가 아마 7시 아니면 7시 반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누굴 위한 예배인지 아십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빨리 예배 드리고 학원 가라는 예배, 도시를 가라는 예배.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드린 예배는 걔들을 위한 겁니다.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말하고 딸처럼 한 얘기가 뭡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근데 왜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공부 잘해야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야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난다는 거죠. 그래야 남에게 꿀리지 않는다, 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좋은 대학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이게 너 위한 거야.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너는 그렇게 기가 말고 딸도록 잘한 애들이 결국은 자기 주위로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밖에 모릅니다. 심지어는 뭡니까? 자기 부모도 버린 건 당연합니다. 몇 년 전 한국의 대형교회입니다. 얼마나 큰지 주일학교만 1,000명이 넘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성문조사했습니다. 1,000명한테. 그 가운데 이런 질문.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 중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가? 27.7%가 넌 그것도 못하냐? 22.9%가 공부 좀 잘해라. 18.2%가 이 바보야. 좋게 말해서 바보죠. 그죠? 비옵시오. 그럼 비옵시오. 또 하나 질문했습니다. 네가 제일 하기 싫은 일이 뭐냐? 물었더니 43.3%가요. 엄마 잔소리 듣는 게 제일 싫대. 그 다음으로는 13.9%가 학원 가라는 소리 듣기 싫대.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11.8%가 싫대요. 그 다음에 11.7%가 학교 가는 거래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교회 가는 거 싫다는 애들은 아주 적었다는 겁니다. 교회 나간 애들이니까 그건 적었다는 거죠. 감사하게. 눈만 뜨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애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지옥이 뭔지를 안다는 거죠, 지옥이. 지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도 엄마, 옆에도 엄마, 뒤에도 엄마가 있는 곳이 지옥이랍니다. 하도 공부, 눈만 뜨면 하여도 공부해라, 공부. 달달 볶으니까 그게 지옥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본인들 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르게 자라기를 잘 원합니다. 그죠? 세상에서 출세하고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근데 자신을 바르게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가만 보면요. 자녀 교육을 다 남의 손에 맡겨서 키우는 거 아시죠? 가정에서 키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시킵니다. 특히 어머니가 영권을 쥐고 가르치는 거죠. 그죠? 오늘날에 자녀들은 누가 가르치면 한국에서요? 학원 선생님들 가르쳐요, 학원 선생님. 학교보다 학원을 더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들이요, 자기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그죠? 자기 스승보다가 학원 선생을 더 존중해요. 이런 세상이 그렇게 되면 바른 가정이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성경에 가정에 대한 얘기가 꽤 많습니다. 그죠? 구약의 족장시대 보면 다 가족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가운데 우리가 엘리의 가문을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가문이 나옵니다.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두 아들이 뭡니까? 불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깡패래요. 제사 드리면 고기를 드립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가져가야 됩니다. 제사장도. 제사장 몫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들기도 전에 좋은 거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희막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들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아버지가 그들을 교훈했지만 애들이 안 들었죠. 자, 성막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중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업이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즉 박탈해야만 됩니다. 그죠? 근데 아버지가 야,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그냥 하지 마라. 이거 뭐 끝났다는 거죠. 결국 아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그죠?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 주셨습니다. 32장에 보시면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결과가 뭔가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려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엘리 제사장은 전쟁에서 패했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목뼈가 부러져 죽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fair한 것이죠. 공평한 겁니다. 그렇죠? 주님 모실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우셨던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못 가게도 만듭니다. 그죠? 세상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빠지게 만듭니다. 바르게 가는 것이 아니고 빨리 가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인생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죠? 인생은 방향입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 뭡니까? 방향은 관계없이 그저 빨리만 가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다 어디서 만납니까? 감옥에서 만나는 거죠. 빨리 가는 사람들 법 어기는 거죠. 그죠? 남 인격, 인권 상관없습니다. 그죠? 내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밟고 올라서는 것이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경쟁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절친이 별로 없어요. 오늘은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속 병이 많이 생기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점점 무질서하게 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죠. 지혜왕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잠언 주제는 그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본이란 비기닝, 시작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똑똑한 머리 가지고 좋은 지식 가지고 좋은 지혜 가지고 뭡니까? 나쁜 데서 먹는 거죠. 오늘날 교육이 그냥 대학교만 가면 된다. 좋은 대학교만 가면 됩니다. 그죠? 그 대신에 뭘 안 하십니까? 인격을, 인생 교육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올라만 가면 됩니다.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는 결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교육은 똑똑한 도둑놈 키우는 교육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요, 복받는 가족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쓰여진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을 보면 할 수가 없는, 하나님 뜻이 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도 벌써 애들하고 떠난 지가 벌써 1년 3개월 다 됐습니다. 아내가 가끔씩 가기도 하지만, 그리고 애들이 방학 때 되면 오기도 하지만, 그런 함께 있는 시간이 택도 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있는 동안이라도 본을 보이고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카톡처럼 카톡방, 가족방 만들어서 거기서 대화하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참 불안하죠, 그죠? 방법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자식들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의 능력이 자녀들에게 울타리를 쳐서 울타리 밖으로 안 나게 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다 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한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없으면 다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자녀들이 멀리 갑니다. 떠납니다. 따라가겠습니까? 아니죠. 있을 때 그래도 말씀을 키우지 않으면 떠나면 더 불안한 거죠. 말씀을 키워도 불안한데, 그죠? 친구 저 따라가는데 하나님 저 따라가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여 불쌍히 계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가정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죠? 잘 돼야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에 근원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시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